구원받으면 성도가 됩니다. 성도는 영어로 세인트라 그랬어요. 이제 보통 사전에 가서 보시면 세인트를 성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성자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성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인트,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고 하는 성도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도가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현상은 뭐냐 하면 책을 읽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영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구원받으면 진리의 영이 들어와서 영원 무궁토록 내주해요. 진리. 진리의 영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그러면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돼요. 옳고 그른 거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성령님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 그대로 일자 무식인데도 교회 다니면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고 구원 받으면 어떻게 금방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성경 읽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일이 옛날에 생겼던 겁니다. 성경에 많은 유명한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성경의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라.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이게 아주 고차원의 고상한 그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주 인간의 최대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은 2018년을 마감하는 그런 마지막 주일입니다. 공식적으로 공예배 드리는 건 아마 오늘 아침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삶을 한번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을 평가한다. 이렇게 하면 좀 조금 추상적이니까 무언가 버릴 걸 버리고 얻을 걸 얻었는가 이걸 평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버릴 걸 마땅히 버리고 얻어야 될 건 마땅히 얻었는가 이걸 오늘 아침에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은 21절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부분이 사도 바울의 과거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현재의 상황 그게 12절에서 16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던 그의 미래 이게 17에서 21절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과거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것들을 버리게 됐고 어떤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본인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절에서 이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거가 중요해요. 왜 과거가 중요하냐? 구원받은 날이 하루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날 그 과거예요. 구원받을 날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날이 하루가 있어야 돼요. 그게 몇 년 몇 월이다 그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내 자신을 푹 하고 담궈놨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날 그날이 과거에 내가 어느 날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그날이 하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과거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를 놓을 때 우리가 마땅히 버릴 걸 버렸는지 이 기초를 놓을 때 우리가 마땅히 받을 걸 받았는지 앞으로 무엇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앞날을 바라보며 여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닐진데 앞날을 바라보며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빌립보서 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그와 같은 천국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를 요약해 주는 이런 말씀이 여기 빌립보서 3장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삶을 평가하는 지혜로운 성도,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이제 2018년 이제 평가를 다 끝내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19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작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삶을 평가하는 지혜로운 성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가서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본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주는 거예요. 권면의 첫 번째 말이 뭐냐?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마귀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한 2, 3년 동안 이런저런 일로 참 어려움 겪으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 내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됐구나. 우리 교회가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가서 보니까 정신을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구원시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 자유로운 그런 그 사람들,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목사로서 아니면 복음 선포자로서 지금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사람으로서 목자로서 경고하고 경계하는 일을 내가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지금 감옥에 앉아서도 그 성도들을 향해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같은 것들을 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도 쓴 적이 있고,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미 가르쳤던 거예요. 동일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쓴다. 그게 내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다. 내게 전혀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쓰는 게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구를 조심해야 되냐? 2절 가서 보니까 개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이게 돌아다니는 집안에는 푸들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개들을 조심하고,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개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을,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여기 개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살을 배워나는 자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이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의 일생 동안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러 다닐 때 계속해서 개처럼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물고 뜯고 이렇게 사역을 방해하려고 한 그 사람들을 개, 악한 일꾼, 그 다음에 살을 베어내는 자가 할례자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제 충만하게 이제 오게 되었을 때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교회가 형성이 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까지 약 10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100% 유대인 아니면 유대인 개종자 아니면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은 1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자, 그래서 복음이 처음에는 100% 유대인들, 유대인 개종자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가서야 사마리아에 사는 이 반유대인이죠. 그렇죠. 반유대인들, 또 에티오피아 내시. 그렇죠. 이것도 어느 면에서 반유대인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처음에 이제 선포가 됐어요. 이런 가운데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핍박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흩어져 가면서 사도행전 10장, 11장 넘어가면서 드디어 복음이 어디에요? 외부로, 저 밖에 안디옥까지 전달되는 그런 일이 최소 10년이 지난 이후에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해요. 그래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거기다 또 이방인들이 성령 침례까지 받게 하는 이런 일을 어떻게 당신이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이 베드로를 소환을 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실직고를 해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10장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일이 11장에 이제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 구원받는 게 왜 문제인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본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진 다 개, 돼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를 비롯한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개종을 하지 않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로 표현하면 경천동지,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고 무슨 성령 침례를 받고, 그렇죠, 타원어로 말을 하고 우리와 똑같은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다 해서 자초지정을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이 1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말을 다 끝이게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11장 17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그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 침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아,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이게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고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말을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서 신약교회가 성립이 된 이후로 10년쯤 지났을 때야 비로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는 이런 사실이 공식적으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알려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바울, 또 바울을 도와줬던 바나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안디옥에만 있을 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아시아의 모든 지방에 이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13장, 14장에 가서 보시면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차 선교여행 다 끝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그러니까 안디옥이 있고 여기 유대가 있는데 유대에서 저 시리아 안디옥으로 유대인 형제들이 내려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으로 개종 안 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이 말들이 이제 생기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이 문제를 좀 정확하게 좀 풀어주십시오. 우리가 할례받고 유대인이 돼야만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대로 그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냈더니 거기서 이제 이 베드로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 같이 그들 이방인들에게 주사 그들에게 증언하시며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시대가 이래서 귀한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사이에 차별을 하나님이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관습과 규례 여러분 이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일 유대인이 되면은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불도 켜지 못하고 밥도 못 해 먹고 차도 움직이지 못하고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를 본인들도 지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걸 이방인들의 목에다가 이 짐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무슨 관습이나 규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방인들이 그 이후부터 영원토록 유대인들의 관습과 규례에서 벗어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자유의 헌장이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유대인들 가운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래도 우리는 선민이고 저 사람들 저 개돼지인데 아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이거 할례도 주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때 누가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곳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아니면 유대인 개종자가 되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통 유대주의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주의자의 특징은 뭐냐? 율법과 은혜. 예, 은혜와 행위를 혼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가 아니라 은혜 플러스 유대인들의 관습, 유대인들의 행위, 그렇지 유대인들의 규례, 무언가를 더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도바울이 죽을 때까지 사도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도바울의 선교사역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개들을 조심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악한 일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살을 베어 여러분 할례를 하려면 이 포피를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살을 베어내는 이런 사람 이거 해야만 구원받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개라고 얘기할 때 이게 굉장히 큰 아이러니예요. 잘 들어보세요. 정통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정통파 유대인들을 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의미가 이걸 한번 이렇게 읽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걸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저 사람들 개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를 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이 지금 이러한 그 아이러니, 유머 이런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 개는 이런 애완견이 아니고 뭐 도사견 같은 그런 개예요. 이런 개들이 거리를 다니면 쓰레기 줍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 사람도 습격하고 하는 그러한 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악한 일꾼이다. 왜 그래요?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르치는 건 악한 일꾼입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너희가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행위를 요만큼이라도 더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전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서 보세요. 이단 가서 보면 꼭 특징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걸 해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 우리가 하려는 대로 해야 구원이 유지가 된다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여러분 알고 있는 그런 거 다 가서 보세요. 천주교 가서 보세요. 일곱 성사를 해야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일곱 개 성사를 끝까지 해서 병자 성사까지 유지가 돼야 겨우 구원 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교리를 가서 보세요.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 받는다고 가르치는 게 이 세상의 종교예요. 이단 사이비가 다 주장하는 게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이걸 가르치는 자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자들 살을 베어내는 자들 포피를 베어내는 자들 많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할례를 필수 조건으로 이렇게 내걸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 베어낸 거는 베어낸 걸로 끝이지 그게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예, 베어낸 걸로 끝이에요. 사람 보기에 뭐 한 거지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할례는 마음속에 영 안에 하는 그런 할례가 진짜 할례인데 그 할례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가서 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침례를 받아 구원받는 순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절에 2장 11절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성령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 성령 침례 속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난 거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성령 침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됐고 이 일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례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할례를 받았냐? 예수님이 주신 영적인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육신적인 포피를 잘라낸 거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 내용을 3절에서 6절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첫 번째,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영으로 경배해야 돼. 형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여기 지금 여기 뭐 500명, 600명, 700명이 앉아 있어요. 이거 그냥 앉아 있는 걸로 경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참된 진리의 말씀이 있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성령님의 교통이 있어야 그래야 영과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으시다고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비행기를 타서도 경배할 수 있고 예, 설거지를 하면서도 경배할 수 있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장소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열렸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예,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대속희생물 예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거 이런 거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육체 뭐 할례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육체는 세상의 자랑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식, 재물, 명예, 뭐 자식이 많은 거, 자식이 뭐 잘 된 거, 그렇죠? 자동차가 큰 거,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내 예를 한번 들어주겠다. 내 예를. 그렇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자기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네, 자기 예를. 자, 그래서 자기 예를 드는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나와요.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는다. 자, 그러시면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한번 이야기하겠다. 여러분 육체를 자랑한다는 게 스펙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스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새 스펙을 자랑한다. 내가 스펙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스펙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육체에 관한 한 어떤 사람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내가 하나하나 한번 나열을 하겠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개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개종자가 아니다. 나는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거기 5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는데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뭐가 다 있는데 그런 데 속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이삭에게도 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는데 나 그런 데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정통으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요 줄기에 속해서 거기에 달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정통파 유대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여러분 이게 베냐민 지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 누가 왕이 됐어요? 베냐민 지파 그 조그만 지파에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이런 영광을 누렸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중에 이제 국가가 이제 둘로 나뉘게 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생겼을 때 남왕국 유다는 유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조그맣게 누가 거기 딸려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거기 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다 이렇게 다윗의 왕조를 배반하고 다 이렇게 도망가고 그랬는데 우리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왕국에 여기 남아서 왕국을 지키며 다윗의 왕조를 지킨 신실한 그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요. 내가 단지파나 이런 데 속한 게 아니라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며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 내가 바리새인이다. 지금은 그 바리새인이란 말을 나쁜 의미로 많이 사용해요. 제 아내도 이제 저보고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위선자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하고 안 하는 거. 그렇죠? 그게 위선자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바리새인은 그런 의미의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진짜 어떤 사람이 누가 저 사람 바리새인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규정으로 봤을 땐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완벽해, 완벽해. 하나님께 하는 그 일을 이렇게 가서 보면 뭐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하여튼 경건 생활을 하고 사람들 이끌고 뭐 자식들을 키우고 이런 모든 면에서 그냥 100% 완벽한 사람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이었다 얘기할 때 위선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유대인들의 규정에 관한 한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의미로 얘기해요. 어느 정도로 완전했냐. 그 당시에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가서 그 발밑에서 그 유명한 가말리엘 그 밑에 가서 내가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6절에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는 흠이 없다.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한 젊은 청년이 왔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명령을 율법에 있는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빈말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여기 율법에 관한 한 흠이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한 그런 삶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산 그런 정도의 내가 스펙이 있는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정도의 스펙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했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까지 내가 아주 완전히 없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뭐 거기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냥 마음에 분개심이 일어났던 거야. 저자들 내가 다 처단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사실은 많이 죽이기도 하고 스데반 사람들이 돌 던져서 죽이고 할 때 거기 가서 동의하고 옷 맡아주고 가서 죽이라 그러고 이런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거를 지킬 것뿐만 아니라 내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 다 그냥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말 그대로 열심에 열심이 넘쳐든 그런 사람이 바로 나요라고 바울이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이 뭐냐. 3절에서 6절에 나오는 결론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스펙으로 봐서는 더 이상의 완벽함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바로 나였다. 아마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이 다소에서 어린 나이에 이 아들을 유학을 보낸 거예요. 저 터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유학을 보내면 돈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랍비가 되든지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든지 애가 보니까 똑똑한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낸 거예요. 거기 가서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 공부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의의를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체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행위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행위의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행위의인.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여러분, 역사 속에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천주교회 안에서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똑같은 시도를 하다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변화가 됐던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그 이후에 또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리라고 한 사람 역시 규칙을 지키고 그래서 깨끗하게 살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심지어 이 북미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말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말씀 이 전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도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배 타고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올드스케이스의 그 모임에서 흘러나오는 로마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규칙 지키고 관례 지키고 깨끗하게 사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뭐 깨끗하게 살고 남 위에서 뭐 살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주는 걸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변화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행위 의인이 되는 건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행위로 뭐 의롭게 되는 건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서 그걸 다는 안 된다.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라는 걸 그걸 깨닫고 행위 의인이 되는 건 포기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내 안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가를 7절에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가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구원 받으면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생겨야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잃어버릴 것을 잃어버려야 되고 얻어야 할 것을 얻는 그런 삶이 돼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의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 건 평생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순식간에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반드시 잃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이걸 손실로 처리를 해서 버려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반드시 얻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잃게 되나? 구원받으면 무엇을 잃게 되는가?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손실로 여겼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밖에서 자기의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스펙들, 자기가 자랑하던 것들, 그렇죠, 자기에게 이득이 되던 것들, 뭐 가말리알 밑에서 내가 문화생으로 몇 년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했습니다, 율법 교육을 시켰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서 율법, 이런 것들, 이거를 다 어떻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손실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손실로 처리를 했다. 학자로서의 명성, 종교 지도자로서의 명예, 유대인으로서의 자랑, 유대인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장로 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건 내가 자랑하던 이 모든 거를 내가 이제는 다 어떻게 해요? 손실로 잃어버린 걸로 이제는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가족관계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마 주변에는 형제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졌을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구원받기 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의 그 보화 비교해 보니까 영어로 nothing인 거예요. 이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이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 영어 가서 보세요. dung으로 돼 있잖아요. 이걸 똥으로 번역할 수가 없어서 고상하게 배설물로 번역한 거예요. 똥이에요. 똥. 똥으로 여겼다는. 여러분, 똥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러운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는 이런 것, 나한테 영광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갖다 배설물, 똥, 오줌으로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내 개인의 영광이 되지만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 안에도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내가 내세우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다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그건 갖다 그냥 다 똥처럼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생겨요.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못 바꿔요. 거기서 멈춰요. 왜 그래요? 잃을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을 게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잃을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잃어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려야 될 건 잃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 성경이 있다는 거, 이거 비교해 보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런 관례를 따라 악한 풍습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버리지 못해요. 왜 그래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서 내가 평생을 이런 데서 살아왔는데 이 상아탑이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찾기 위해서는 버릴 거를 마땅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게만 이득이 되던 거,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완전히 방해가 되는 거, 내 자랑거리 이런 거를 아낌없이 똥처럼 갖다 버려야,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 일이 생긴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복음 사역 여기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게 있으면 다 어떻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저 복 받는다는 거 쫓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갖다 버리는 게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간단하지만 자기에게 닥칠 일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제자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다 갖다 버리라니까 다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뭐만 갖다 버려야 되냐, 유대인, 바리새인 이거 하면서 복음사역에 반대가 되거나 방해가 되는 것만 갖다 버려야 돼요. 좋은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으로서 좋은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었잖아요. 열심을 내던 게 있었잖아요. 매일같이 경건 생활하던 게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까지 다 갖다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쁜 것만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아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아, 과거에 믿음 생활 했던 거 이거 다 말짱 도로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그게 있어서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시스템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말틴 루터가 천주교라고 하는 악한 시스템을 봤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 이상하게 과거에 잘하던 걸 다 버리더라고요.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도 안 오고 열심도 안 내고 모이지도 않고 그렇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버릴 게 있고 안 버릴 게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으로 모이던 거, 열심히 기도하던 거, 열심히 사랑하던 거, 그렇죠?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거, 아이들 열심을 내서 키우고 이런 모든 건 점점점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렇죠? 율법 시스템처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던 거,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던 건 버렸어요. 그럼 뭘 얻었냐?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얻었냐? 8절 끝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얻었다. 근데 이게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러면 전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그리스도의 뭐를 얻었는가 그걸 여러분에게 한 세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 8절에 가서 보니까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얻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그 전에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저런 나쁜 이단 괴수가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 가장 고상한 분, 가장 위엄이 넘치는 분, 가장 거룩한 분, 가장 사랑스러운 분, 그렇죠?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다 이런 사실을 안 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영어에 know라고 한 단어는 창세기에 처음 나와요. 아담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게 동침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 성경 영어 성경 우리 킹제임스 성경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친밀하게 안다는 거예요. 친밀하고 개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생인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난 일이 뭐냐?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 희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뭘 얻게 됐냐? 9절 가서 보니까 의의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의의. 그 전에는 율법에서 나온 내 자신의 의의를 쫓아다니느라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요? 율법에서 낸 그 의,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믿느냐? 여러분, 의를 얻으려고 믿는 거예요. 의를 얻으려고. 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예요. 뭐야 100%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100% 옳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같이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100% 옳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100% 옳은 사람이 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힘을 써서 하는 그걸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덧입혀주시는 의의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전가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imputation.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 계좌 속에 내 게 아닌 걸 쑥 넣어주면 내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고 하는 사람 속에 의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의의를 내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고 나니까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넣어주고는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꽝꽝꽝 하고 법적으로 선고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교제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교제.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한다. 또 남녀가 이렇게 교제를 한다. 이게 뭐야? 친밀하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간다 그러면 나도 가는 거. 그렇죠? 예. 저 사람이 어디에 간다 그러면 나도 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교제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 내가 교제한다고 하는데, 나 부산 간다고 하는데, 나도 가고 싶어야 그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제를 얻었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변했어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복 받는다, 이런 거, 이건 아주 그냥 샤머니즘입니다,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나도 미워하고 예수님이 가기 원하는데 나도 가기 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분의 삶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얻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서 보니까 10절 어느 정도까지 따라야 되느냐,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아주 저급한 거예요. 아주 저급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도 내가 교제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도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올라와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부활하는 거,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 나 그것만 바란다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간 그 고난까지 내가 같이 가서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의 교제까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었는가? 한번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한번 말씀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예.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누구를 위해서 받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예수님이 가는 데까지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은 것들은 영원하니라. 제가 요 근래 차 타고 다니면서 파이퍼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아요.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에 많이 살아봐야 얼마 사냐는 거예요. 80년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받고 치욕을 당하고 하는 거 영원이란 관점에서 한번 봐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지금 바울이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우리 사랑 침례교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고통에까지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뭐 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그 천박하고 저급한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첫째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게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물질을 추구해서 나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물질이 우리를 꿰뚫어 죽이는 그와 같은 멸망이 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서도 빌립보서 4장 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의 말을 쓸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까지 내가 참여하겠다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목표로 두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2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평가를 해봐야 내가 잃어버린 걸 잃어버려야 될 거를 마땅히 잃어버렸는가, 내가 얻어야 될 거를 마땅히 얻었는가, 이게 평가가 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걸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조용히 앉아서 아니면 걷든지 이렇게 좀 조용하게, 이게 차 없고 그런데 이런 데 좀 갈대밭을 걷든지 하여튼 이렇게 걸으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 돼야 돼.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곰곰이 생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영원한 게 있고 잠시 잠깐 이 땅에만 있는 게 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가서 보면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집트의 모든 보화를 다 버렸어요. 예수님의 치욕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유월절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버릴 거, 마땅히 해서 안 될 거, 가져선 안 될 거, 파라오의 왕자. 여러분 이거 해봐야 얼마야? 80년이에요. 그렇죠? 모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모든 거 인간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다 똥으로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 잘못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다 갖다 버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우리 아이들도 갖다 버리면 그럼 공부도 하지 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천박하게 일도 안 하고 신실하게 자기 일 할 거 안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사전에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부지런하게 일하게 돼 있어요. 땀을 흘리면 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될 가능성이 그냥 자연적으로 많게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게 돼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할 때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거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방해가 된 걸 다 똥으로 여기고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그 영원한 삶을 생각을 하고 자기의 인생을 베팅을 했어요. 몇 프로를 베팅했냐? 100%를 베팅했습니다, 여러분. 100% 베팅을 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내 삶에 100%는 제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금까지 베팅하고 살아왔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베팅하셔야 돼. 좋은 거에, 영원한 것에, 영원토록 지속이 될 것에 베팅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8년 오늘 이제 마감을 하면서 버릴 걸 내가 과감히 버렸는가 한번 평가해 보셔야 돼요. 내가 버릴 걸 다 버렸는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 어디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내가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한 사람 여기까지 내가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러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2019년도에는 1월 1일이 딱 시작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시작해서 그것대로 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시고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에 좋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예수님의 죽음에까지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